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민성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신종 코로나 대유행병 등 핵심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대응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사람이 통화해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의 협력에 기대하는 국제적 도전 과제 중 하나로 공급망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취임 이후 백악관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오늘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 뒤 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요구한 것은 항복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작전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날 회담은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소재한 어린이 병원을 폭격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장관은 최악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마리우폴에 발생했지만 러시아는 그곳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회담 과정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수락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 의사를 포기하고 중립국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의 영유권과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에 자료 전송이 중단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안전장치 체계는 원전 내 핵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IAEA는 앞서 지난 8일 러시아군이 장악한 체르노빌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에 자료 전송이 중단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두 원전에서 그동안 IAEA 본부로 보내온 자료들이 전송 과정에서 갑작스런 방해를 받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자료 전송이 중단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체르노빌 원전 내 전력 공급이 모두 끊겼다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표와 관련해 전력 공급 중단이 당장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핵물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마리아 자라우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생물 화학무기 실험실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키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리 계획되고 불법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가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중국이 지지하는 듯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잠재적으로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면서 위장작전을 펼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자금 승인은 IMF가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0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윤 당선인은 현 정부와 다른 외교 안보 정책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 윤석열 당선인과 첫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서 긴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뉴스투데이 오늘은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새 대통령 당선에 따른 다양한 소식들을 집중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전해온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 당선에 따른 소식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원칙 있는 대북 정책과 미중 전략 경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미한동맹 강화를 강조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외교 안보 정책 기조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개표를 완료한 결과 48.56%, 1639만여 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614만여 표를 얻으면서 불과 0.73%포인트, 24만 7천여 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1, 2위 간 이런 격차는 한국 헌정사상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출신인데 역설적으로 정권교체를 이끈 주역이 됐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등으로 집권 세력과 갈등 끝에 지난해 6월 정권교체를 기치로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대선 도전을 선언한 지 8개월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보수 성향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진보 성향 문재인 정부의 기존 정책들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의 새 정부 앞에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 속에서의 미한일 협력 문제 등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윤 후보는 10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가진 당선 인사에서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입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가치 기반의 미한 동맹에 무게를 싣는 발언도 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겠습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추진했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 이상 동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미북 간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윤 당선인은 그동안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정책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윤 당선인은 북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추가 도입 등이 검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삼축체계.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시 보완하고 또 북한 미사일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사드 추가 배치라든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의 물꼬를 대화와 협력으로 트려는 접근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왔으나 이제는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면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은 남북 관계를 푸는데 핵 문제를 우선순위에 놓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대화에 대한 방점은 분명히 찍혀 있고요. 이제 다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했던 원점인 2018년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관계에 대한 대화를 보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강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식의 일종의 균형 외교를 펴온 문재인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에 한층 힘을 싣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한미 관계 강화인데 포괄적 전략 동맹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의 적극적인 참여가 될 걸로 보이고, 그거는 기존에 등한시했던 지역 차원에서의 그 한미 동맹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체적으로 쿼드 워킹 그룹 가입, 또 산불 정책 폐지 이런 것들을 공약에 걸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정권 초기에 한중 간의 긴장과 마찰은 불가피했을 걸로 보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윤 당선인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언급한 적이 없었다며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후 미한 정상회담 등의 계기를 통해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문재인 정부 내내 갈등을 빚어왔던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윤석열 당선인은 좀더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미국이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게 인도태평양의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을 했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동맹 지정이 강화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일 정부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요구가 있을 거고요. 또 양국 모두 지금 양국 관계 피로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신정부 탄생을 계기로 대화의 어떤 여지는 좀더 커질 거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전 당선 후첫 공식 일정으로 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후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가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두 나라의 철통 같은 관계를 강조하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택 앞에서 당선 소감을 밝힌 지 불과 20여 분 만에 VOA에 당선을 축하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9일 VOA의 논평 요청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한다며 미국과 한국 동맹, 우리의 경제와 국민들은 철통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해 우리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국무부 대변인도 VOA에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며 두 나라 간 긴밀한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는 내용의 같은 논평을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한국 제20대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나누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서 긴밀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그와 대화를 나눴다며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미한 동맹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기후 변화와 코로나 대유행, 공급망 등 주요 국제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가하는 위협을 다루는 데 있어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의 연방 의원들은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일제히 초당적인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두 나라의 관계 발전과 협력 증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9일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면서 미한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도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 위원장이자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당선인의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이번 대선 결과가 미한 양국의 초당적 협력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윤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모든 정치적 배경을 가진 양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더욱 강력한 미한 동맹과 초당적 협력 증대에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미셸 슬틸 하원 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며 윤 당선인이 이런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의 동반자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와는 크게 다른 대북정책과 외교 안보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핵 억지력 강화 등 원칙 있는 대북 관여 정책과 강력한 미한 동맹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원칙 있는 대북관여를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자신의 외교 안보정책과 관련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무조건적인 대화와 관여를 위해 북한의 저자세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여 평화를 확고히 지키겠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한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 공동 경제 발전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한국이 북한 문제에서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남북 간 소통을 늘려나가고 판문점에 미국과 남북 간 3자 간 상설 연락사무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면서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해왔습니다.
굴종이 아니라 강력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포함한 중층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한 확장 억지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B-52 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핵투발 전략자산을 전개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미한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명백할 때 마지막 단계에서 자위권 행사로서의 선제타격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납북자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권에 눈을 감아선 안 됩니다. 말로는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인권 문제는 보편적 문제로 똑같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 없이 관여할 것이라면서 향후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해 원칙에 맞는 정부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어떤 현안보다도 북한의 비핵화와 국민의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대북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전통적 미한동맹 복원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협력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한관계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미한동맹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 양국군의 군사동맹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한미 양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에 맞서 함께 싸우며 피를 흘린 혈맹입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져 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유와 민주, 시장경제와 법치,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윤 당선인은 또 21세기 새로운 위협과 도전으로 꼽히는 환경 문제와 테러, 에너지, 우주, 사이버 분야 등 포괄적인 영역에서 미한 양국이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뛰어넘는 새로운 차원의 포괄 동맹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주축인 4자 안보협력체 쿼드사나 워킹그룹에 참여해 역내 관련국들과 공동의 이익을 확대하는 열린 협력을 추구하고 유엔과 주요 20개국, G20 등 다자 외교 현장에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상호 존중과 정경분리, 공동이익의 원칙에 따라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엄밀히 말해 같은 위치에 둘 수는 없다며 미한 동맹을 외교안보의 중심축으로 놓고 이를 바탕으로 한중관계를 풀어갈 때 중국과의 상호 존중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미한관계 강화 방침의 전제 위에 백신과 공중보건, 기후변화, 문화,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양립을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북한 문제에서부터 미중 패권 경쟁,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엄중한 대외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촘촘히 얽힌 현안 속에서 미한 동맹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어떤 외교 안보 현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대외 현안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속되는 미중 갈등, 국제사회의 뇌관으로 떠오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긴장이 고조되는 남북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기 정부가 안게 될 최대 난제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남북, 미북 정상외교를 성사시켰지만 비핵화와 대북관계 개선에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히 2019년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까지 겹치면서 북한은 바이든 정부는 물론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 들어 9차례에 걸쳐 무력 시위를 벌이고 2018년 4월 스스로 중단을 선언했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재개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수준의 도발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새 정부는 2017년 11월 말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최대 위협을 다뤄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당장 대북 관여 방안보다는 동맹인 미국과 함께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재개 여부가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거론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한 연합훈련은 2018년 북한과 핵협상 이후 대부분 축소됐습니다. 특히 대규모 기동훈련은 대북 외교 모색과 코로나 확산 등을 이유로 몇 년째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대북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은 미한연합훈련을 대북 적대정책의 일환으로 간주하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쟁점이 되기도 했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문제도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북한 미사일이 진화하는 상황에서 다층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대해선 한국 내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2017년 한국의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경제보복과 함께 강력하게 반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MD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 등 세 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사드 3불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접근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며 집권할 경우 재고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바 있어 정책 변경 여부가 주목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에서 윤석열 정부가 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지도 워싱턴에서는 큰 관심의 대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 갈등이 무역 등 경제 문제를 넘어 안보와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영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국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한 동맹을 역내 안보를 넘어서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현대화하는데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인도태평양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의 참여 범위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쿼드 참여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지만 워싱턴에서는 한국의 동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주말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환영할 것이라며 한국이 쿼드 합동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Well, I'm sure the Biden administration would welcome if South Korea decided, for example, to join some military exercises performed by Quad members. So,
쿼드 가입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한국이 역내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마음이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들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신경전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의 기존 약속을 구체화해야 할 외교 안보 현안입니다.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한국은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미루는 동안 일본 자위대와 미군은 이미 타이완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주일 미군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작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했던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큰 숙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한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노동자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문제 등 얽힌 현안이 적지 않아 양측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이와 더불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한국이 국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는 것도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현 정부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본과 타이완 등 역내 다른 미국 동맹보다 뒤늦게 참여했습니다. 주 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대외 현안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미한 현안에서도 주요 당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방문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새 대통령과의 첫 만남은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양측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는 첫 기회가 될 것이라고 캐슬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The intensifying great power competition, including not only Russia but China, all of that. I think that has to be the context of having this meeting. But
국제 지정학적 정세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상황을 맞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스티븐슨 전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 간 심화하는 경쟁을 비롯해 미한 동맹 현안, 대북 접근,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안 등 양측이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인 한반도 전문가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중국과 일본 관련 발언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도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국과 한국 간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면에서 문재인 대통령보다 미국과 훨씬 더 보조를 맞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관련 사안이나 정책에서 훨씬 더 나은 공조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관여에는 열려있지만 보여주기식의 정상회담은 원치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기 전에는 어떤 혜택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 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도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동맹 차원에서 더 강한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숙임 랜드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윤석열 후보의 당선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유화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것을 덜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지난 5년간 김정은 위원장이 익숙해져 있었던 유순하고 다루기 쉬운 한국은 더 이상 아닐 것이라면서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 고조를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새로 들어올 윤석열 정부가 북한에 대해 덜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고 억지를 더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또한 북한과의 외교를 개선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이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와 관여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라고 엄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큰 도발을 두 번 감행했던 2010년과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남북 관계 전반이 변화하고 도발 억지와 선제 타격에 보다 초점이 맞춰진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는 다소 엇갈리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숙임 연구원은 윤 당선인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미국의 확대된 억지력 등과 관련해서 발언한 건 한국이 미중 간의 영향력 경쟁에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더 취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내비쳤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지지하는 원칙이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하게 해줄 것을 원하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중국이 한국 경제에 갖는 큰 영향을 인정하고 한국 경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란 겁니다.
I think the Yoon administration will probably want to be...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조심스러워할 것이라고 엄 선임연구원은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한 정책국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선보인 가장 대담했던 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긍정적인 관계를 내세운 것이었던 겁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실제로 윤 당선인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지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의 글로벌 코리아로의 귀환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미국은 한국이 한 발짝 더 나서서 영내에서뿐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역할을 더 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자 관계를 중시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자적인 활동을 중요시 여긴다면서 한국이 역할을 늘리는 것은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의 기고문을 통해 인도태평양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질서를 촉진하고 전략적 모호성 대신 한국의 이익과 가치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겠다고 밝힌 것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목표가 고고하긴 하지만 윤 당선인은 매우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의 진전에는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미중 긴장의 고조로 인해 이 같은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할 의지가 없는 데다 러시아와 전략적 공조를 굳건히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중 협력을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패트리샤 김 연구원은 국제무대가 점점 더 분열되고 있다며 한국을 포함한 어느 나라에게도 양쪽을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리 윌슨센터 선임연구원 역시 이런 상황이 한국의 새 정부의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세계는 한쪽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있고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그쪽과 공조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With Russia and China on one side.
진리 선임 연구원은 어떤 면에서 이 같은 심화되는 국제적 분열은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한규입니다.
한국의 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북한 출신 여성 박사들은 후보들이 여성 표심을 상당히 중시해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수십 년째 여성들에게 주는 것 없이 전천후 여성이 되라고 요구만 한다는 지적인데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에 여성의 정치적 신장과 사회적 지위를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에서 주체사상 철학을 가르쳤던 한국 이화여대 현인의 초빙 교수는 20대 한국 대선을 보면서 여성 표심을 존중하는 문화가 새삼 부러웠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선거할 때 어떻게 하면 여성들이 표심을 잡을 것인가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선거 때 되면 여성들이 마음을 잡기 위한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이 나오잖아요. 이런 건 북한 여성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부럽고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량을 높이는 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지속적인 집권을 위해 이를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란 겁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공약집에서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 책임 강화, 신생아 돌봄 서비스 등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사회도 행복합니다. 양성평등 실현의 가장 핵심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전반의 남녀차별을 해소하고 특히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된다면은 우리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출생부터 영유아 및 초등까지 국가 시스템을 통해 육아를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현인의 교수는 9일 VOA에 여성이 남성에게 정책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정치 무대에 올라가 목소리를 내는 게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 증가하는 국제적인 대세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처럼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를 통해 여성의 직장, 동등한 임금 보장 등으로 여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직접 정치와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국가를 이끄는 모습이 북한과 대조적이란 설명입니다.
북한에서 그 여성들이 지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아, 물론 남발하게 하죠. 그런데 그 여성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 나니까 그 이 여성 정책이 후진 건지 앞선 건지도 모르고 지금 그냥 수십 년째 같은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왜 북한은 여성 정책에서 이렇게 전진이 하나도 없을까? 이 당국자들이 어떤 고민도 없고 여성들이 뭐 또 생각한다 해도 그걸 어떻게 관철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도 없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처지가 그냥 답보 상태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미국은 이런 관점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장 장려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특히 매년 3월을 여성 역사의 달로 기념해 여권 신장을 지속해서 장려하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기념 성명과 동영상을 통해 여성 지도자들의 업적을 기리며 자신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인 커탄지 브라운 잭슨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에 지명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Happy Women's History Month. I'm honored to have nominated the most diverse set of judges in the federal bench in American history.
유엔 여성 기구도 올해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차별 없는 세상을 강조하며 다양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북한 정권이 여성의 실질적인 정치 참여와 사회적 지위 향상을 계속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조선노동당 일당 체제에서 여성 등 일반 주민의 정치 참여 권리 행사는 불가능하다며 그 예로 북한 정부 내 여성 비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제의회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북한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여성대의원 비율은 17.6%로 세계 126위에 그쳤다는 겁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그러면서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등 일부 여성 고위공직자가 늘었다는 소식이 있지만 노동당 중앙위와 정치국, 내각 등 최고위 의사결정기구의 여성 참여는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탈북 여성 1호 박사로 지난 2010년 국무부로부터 용기 있는 국제여성상을 수상한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9일 VOA에 북한 정권은 여성을 사실상 도구로 취급해 갖가지 요구만 한다면서 여성학이란 개념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여성이기 때문에 북한 여성의 지위를 높일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는 장밋빛 허상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는 북한 여성이 아니죠. 걔는 왕조의 그 일원인데 김여정이는 북한 사람들이 볼 때 공주일 뿐이죠. 공주죠. 공주. 김여정이가 자기가 여자가 돼서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뭐하러 하겠어요.
북한 정부는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유엔인권이사회가 지난 2019년 실시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남녀가 정치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정부 기관에서 여성 지도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발표한 북한인권백서에서 북한이 2016년 개최한 7차 당대회에서 여성 비율이 8.6%, 지난해 8차 당대회 때는 전체 참가자 4,750명 중 여성이 501명으로 10%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권력의 핵심부로 갈수록 여성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교육 기회가 적고 사회적 차별, 가부장적 풍토, 경제활동의 책임, 가사노동과 사회노동이란 이중부담 등으로 사회 진출 기회를 얻기 힘들며 앞으로도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세계 여성의 날이자 북한에서 국제부녀절로 기념하는 8일 사설에서 여성은 훌륭한 가풍과 국풍을 이어주며 나라를 떠받드는 믿음직한 고임돌이 되어야 한다며 사실상 여성에게 전천후 인간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해란 원장과 현인혜 교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것 없이 계속 요구만 하는 게 북한 김씨 정권의 특징이라며 결국 자유회복과 개혁개방 없인 여성의 정치력 신장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고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의 자율적인 그런 생각 에 의해서 어떤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는 근본적인 자유가 없잖아요.
뭘 하라고 요구만 하는 거지 여성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건 없더라고요. 아휴, 뭐 그 제도를 바꾸지 않고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개혁개방하게 되면 세상 소식을 받아들이면 북한 여성들도 다른 나라 여성들이 어떻게 산다는 거 알게 되니까 거기에 준해서 당국에 요구하게 될 건데 개혁개방되지 않고 딱딱 닫아놓게 되면요. 여성들이 세상 소식을 알 수가 없죠.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특집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헬기로 평가되는 최신형 아파치 헬기의 주한 미군 실전 배치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월 말까지 주한 미군에 총 24대의 신형 아파치 헬기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한 미군 제2보병사단은 9일 최신형 아파치 헬기의 실전 배치 작업이 지난해 11월 시작됐고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언 도널드 제2보병사단 공보국장은 최신형 아파치의 주한미군 실전 배치가 완료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이런 접근은 아파치 AH-64D에서 최신형인 AH-64-1호의 적절한 전환을 보정하기 위해 수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공보국장은 AH-64-2의 최종 인도를 기다리고 있다며 남은 최신형 아파치 헬기의 예상 인도 일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아파치 헬기가 한반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임무와 관련해선 정보 수집, 반응 시간과 작전 행동 공간 제공과 함께 연합군을 지원하기 위해 적군을 파괴하고 물리치며 지연시키거나 교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최신형 아파치 가디언은 무게 10.1톤의 최고 속도는 365km고 전투 행동 반경은 480km에 이릅니다. 또 헬기의 길이는 14.63m, 높이는 4.64m로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용 헬기로 평가됩니다. 앞서 미 국방부 산하 아파치 헬기 프로젝트 관리국은 지난 1월 보도자료에서 신형 아파치 헬기의 한국 배치가 지난해 11월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2월 말까지 주한미군의 총 24대 신형 아파치 헬기가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신 아파치 헬기가 미 본토를 제외하고 해외에 배치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제2항공전투여단은 지난달 17일 페이스북에서 신형 아파치 헬기를 한국 캠프 험프리스에 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항공전투여단은 신형 아파치 헬기의 배치 대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한미군에 순환 배치하던 공격용 헬리콥터와 아파치 헬기 대대 등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최신형 아파치 헬기의 한국 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3일 주한미군에 신형 아파치 헬기를 배치한다는 VOA의 보도를 언급하며 미국이 새로운 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이중 기준의 극치이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발로라고 비난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 아동기금이 지난 2월 말에 철도편으로 북한에 혼합 백신 29만 6천 회분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백신은 방역시설에 있으며 격리와 소독기간은 북한 당국이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9일 최근 화물열차를 통해 북한에 혼합 백신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최근 대북 지원 현황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혼합 백신 29만 6천여 회분이 2월 마지막 주 중국에서 북한으로 철도를 통해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혼합 백신이 디프테리아와 백일의 파상풍, 비형 간염 등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5가지 질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물자는 현재 격리 절차에 있으며 격리와 소독 과정은 북한 당국이 관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가 혼합 백신을 북한에 반입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주의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북한 내에 혼합 백신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10월 북한 남포항을 통해 임산부를 위한 미량 영양소 치료제 등 영양 관련 물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열차를 통해 국제기구의 물자가 북한에 반입된 것은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 처음입니다. 20년 넘게 북한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 측은 9일 VOA에 이번 유니세프의 혼합 백신 반입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진행된 협상을 통한 결과일 것이라며 아직 구호단체들은 새로운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완화될 조짐이 없는 광범위한 장벽들이 여전하며 일반적인 대북지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신호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끼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는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 낮 최고는 3도에서 20도로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5도입니다. 남포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14도입니다. 신의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4도, 최고는 16도. 강계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14도. 해주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 맑아지겠고 최저 2도, 최고는 15도. 개성은 구름이 많이 끼고 최저 0도, 최고 17도로 예상됩니다. 함흥입니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는 3도, 최고는 20도입니다. 장지는 오전에 흐리다 오후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0도. 해산은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고 최저 0도, 최고는 9도. 원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6도, 최고는 19도. 청진은 오전 오후 맑겠고 최저 2도, 최고는 13도입니다. 선봉은 맑고 최저 0도, 최고 12도가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3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살펴봅니다. 동해는 전 해상에 걸쳐서 오전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m로 일고 먼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상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 전 해상에 걸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미오의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한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북한과 신종 코로나 대유행병 등 핵심 국제적 도전에 대한 대응에서 양자 협력을 심화하기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위협들에 대한 대응에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특히 두 사람이 통화에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동맹의 힘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하는 국제적 도전 과제의 하나로 공급망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에게 취임 이후 백악관을 방문해 줄 것을 제안했고 윤 당선인은 사의를 표하며 조만간 직접 뵙기를 희망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 오늘 열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장관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회담 뒤 회견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요구한 것은 항복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의 군사적 작전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특히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함으로써 위험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날 회담은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소재한 어린이들 병원을 폭격한 직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장관은 최악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마리우폴에서 발생했지만 러시아는 그곳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회담 과정에서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듣는 것이 쉽지 않았다며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요구를 수락하기 전까지는 공격을 계속하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의사를 포기하고 중립국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지난 2014년 강제 합병한 크림반도의 영유권과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인정할 것을 우크라이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의 자료 전송이 중단됐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어제 밝혔습니다. 안전장치 체계는 원전 내 핵물질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IAEA는 앞서 지난 8일 러시아군이 장악한 체르노빌 원전의 안전장치 체계의 자료 전송이 중단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어제 성명을 통해 두 원전에서 그동안 IAEA 본부로 보내온 자료들이 전송 과정에서 갑작스런 방해를 받게 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재로서는 자료 전송이 중단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로시 사무총장은 체르노빌 원전 내 전력 공급이 모두 끊겼다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표와 관련해 전력 공급 중단이 당장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을 장악한 러시아군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핵물 또는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트위터를 통해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이 최근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생물화학무기 실험실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량살상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들은 모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리 계획되고 불법적인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러시아가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하고 이를 중국이 지지하는 듯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잠재적으로 화학 또는 생물학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하면서 위장작전을 펼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14억 달러 규모의 긴급자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자금 승인은 IMF가 올해 우크라이나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질 것을 전망하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이날 성명에서 대규모 인도주의적 경제적 위기의 책임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침공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승인된 자금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